계시록 15장입니다. 15장 자체는 분량이 얼마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제가 15장, 16장을 붙일까 하다가, 15장의 위치가, 그, 앞에 공부해왔던 것들을 복습을 해야 할 위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전 복습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짧아져요. 1절에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그렇죠? 다른 이적을 보매라는 말 속에는요, 이전에 다른 이적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지금 말하는 이 이적 말고, 그럼 그 이전에 무슨 이적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복습이라는 겁니다. 이적 본 거 기억나세요? 어디 있었는데. 그럼 앞에서 본 것 중에 이적이라고 할 만한 거 생각해 보세요. 무슨 무슨 그림이 좀 떠오를 텐데요. 뭐 떠오르는 그림 없어요? 계시록은 참 좋습니다. 그림이 잘 떠오르는 거니까. 이상한 여자 한 사람 나오잖아요. 뭘 입고 나타나죠? 해를 입고 머리에는 별, 달 이런 걸 쓰고요. 그래서 울부짖더라. 왜요? 해산의 고통. 해를 쓰고 나타난 여인이 해산의 고통으로 울부짖고 아이를 낳고 가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게 보면 그 12장 보세요. 거기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라고 합니다. 거기 해를 입은 한 여인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3절에요.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이적이라는 표현을 직접 쓴 거는 12장에 나온 저 두 가지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해를 입은 여인하고 그 여인과 싸우려고 하는 붉은 용. 그 이야기가 그 후속 이야기가 계속돼가지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 외에 이제 13장, 14장에 보면 내가 보니 혹은 내가 또 보니라는 표현이 많이 반복이 되는데 그 본 모든 일들을 만약에 요약을 한다면 그 해를 입은 여인의 이야기와 그와 싸우는 용의 이야기로 대충 요약을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좀 이따가 다시 구체적으로 좀 더 보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봐온 그 많은 이야기들은 해를 입은 여인과 용의 싸움 으로 요약이 되거든요. 그럼 해를 입은 여인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표현을 좀 바꿔보면요. 이 여인이 결국 주인공은 아니죠. 이 해를 입은 여인은 결국은 교회를 상징하는, 여인으로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그러지만 그 어려움에서 다, 이겨나는, 보호되는 이야기잖아요. 이 여인이 낳은 아이는요. 논리적으로는 조금 이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 아이는 결국은 교회와 교회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상징하고 있고 그거하고 대항해서 싸우려는 용은요. 용이 나중에 그 짐승 두 마리 데리고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하고 육지에서 나온 짐승하고 데리고 이들을 상대로 싸우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온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싸우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해를 입은 여인과 용의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되겠어요? 뻔하죠, 뭐. 더이없이 용이 패할 것이고, 여인의 낳은 아이가 승리하는 이야기로 이어져 갈 거란 말입니다. 계시록의 이야기가 줄거리가 그렇다는 걸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교회가 혹은 성도들이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겠지만은 결국은 이 여인이 또 이 여인이 낳은 아이가 승리하게 되는 이야기로 가는 겁니다. 그런 이적에 관한 이야기가 12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왔는데 15장에 들어와서 또 다른 이적을 보게 됩니다. 그 이적의 내용이요.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재앙이 지금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다 그러거든요. 이게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러면요일곱천사가가지고있는이마지막재앙의이름이있는데이게무슨재앙이죠지금까지왔던그문맥을조금잘살펴야합니다마지막일곱천사가가지고있는일곱재앙마지막재앙이름이뭐죠이럴때이제또뭐가필요한가하니까전에내드린계시록의재앙정리소쪼가리가이때필요한겁니다지금까지재앙이쭉왔었는데요일곱인재앙끝났고일곱나팔재앙끝났습니까안끝났습니까중이에요현재일곱번째나팔재앙이떨어져야될시점인데그게안떨어지고지금까지이야기가계속되어왔거든요여기에등장하는일곱재앙은다른말로하면일곱대접재앙이고요그걸다른말로표현하면일곱번째나팔재앙입니다일곱번째나팔재앙과일곱대접재앙은같은겁니다이게마지막재앙이라고말하거든요근데이제복습하면서꼭기억해야될게이게마지막재앙입니다근데이앞에요화로다라고말할때화가세가지가있었습니다그러면요거는세번째화입니다이일곱번재앙은요일곱재앙은세번째화입니다그러면첫번째화와두번째화라고말한거는요자앞으로갑시다9장1절9장1절에보면다섯째천사가나팔을불매그랬죠요게다섯번째나팔재앙이거든요요것이끝나는이야기가12절보세요9장12절첫째화는지나갔으나그러죠다섯째나팔재앙이첫째화입니다그러면아직도불이이르리로다됐는데두개라그랬죠두개라그랬는데그다음하나오는게13절에여섯째천사가나팔을불었죠그러니까요게둘째화입니다그러면셋째화는뭐겠어요일곱번째나팔이죠그러면일곱번째나팔이그다음에9장이니까10장쯤에불려져야되는데그일곱번째나팔이안불리는거예요일곱번째나팔분다해놓고나팔안불고10장11장12장13장그래가지금여기15장까지오는겁니다여기와서다시일곱천사가일곱재앙을가졌으니또준비이러고있는거죠보세요다섯번째나팔여섯번째나팔그다음일곱번째로안간단말이요안가고뭐라그래요다섯여섯다음에뭐죠일곱안하고여섯반그다음에여섯반에반일곱이러고안됐다는얘기입니다지금왜다섯번째나팔여섯번째나팔이울려지고난다음에그앞에다른얘기가자꾸들어오고있느냐하면할얘기가있다는거예요그리고재앙을내리는것이목적이아니라는얘기예요그러면다섯번째여섯번째나팔이불려지고난다음에그사이에들어와있는이이야기들이뭔가를꼭기억을할필요가있습니다재앙이지금곧내린다내린다내린다그러면서그사이에쭉쭉쭉끼워놓은이야기는요전부성도들을위한이야기입니다재앙이쏟아지는가운데서성도들은이이야기를기억하라그러면서재앙의이야기가자꾸밀려지고있다는거죠여간일곱번째나팔이불려지면어쨌건재앙은끝납니다근데이제그재앙을의미하는이용어들을가지고성격을조금이해해볼필요가있으니까여기확인하고한번하고지나갑시다인재앙이라는것은재앙의어떤계시적인성격이강해요인이라는건뭡니까덮어놓고봉해놨다는얘기거든요그걸뺀다는이야기는실제적으로재앙이내린다기보다는이런이런재앙이임할것이다라는어떤계시적인성격이강한게인재앙입니다그다음에나팔은요나팔자체는무슨재앙이라고보기보다는경고적인성격이강하죠나팔이불면적군이쳐들어온다든가우리식으로하면민방위훈련한다고사이렌울리는거하고비슷하거든요경고적인성격이강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지면 등장하는 것이 일곱 대적 재앙인데요. 대적은요, 갖다 쏟아버리는 거죠. 대적은 들고 가서 갖다 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그 재앙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갖다 부으면 그 다음에 그 그러니까 계시록의 재앙은 대강 이런 성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린다고 하면서 재앙을 빨리 시행 안 하고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면서 다른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느냐. 그것은 이 이야기를 성도들이 이 이야기 속에서 재앙에 대한 두려움보다는요,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어서 내리면서도 성도들은 이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자꾸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앙에 주목할 게 아니고 재앙이 내리는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복습을 합시다. 9장에서 재앙 이야기를 하셨다가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기 직전에 하시고 있는 얘기가 우선 10장입니다. 10장에 여러분 무슨 얘기 있었죠? 이런 그림 있지 마세요. 거대한 천사가 한쪽 발은 육지에, 한쪽 발은 바다에, 그러면서 손에 작은 책 하나 들고 있죠. 이 책은 어떤 책이죠? 그냥 작은 책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펴놓인 작은 책.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두렵게 여기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를 이 재앙 가운데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작은 두루마리 책이 있었던 이야기가 10장에 있고요. 11장에 가면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증인은 어떤 의미에서 핍박받는 교회를 상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핍박도 많이 받긴 하겠지만은 이들을 핍박한 사람들은 결국은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12장은 아까 봤듯이 그 태양을 입은 여자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용이 등장해서 하늘에서 싸우고 땅에서 싸우는 이야기를 하죠. 하늘과 땅에서 용이 하수인을 데리고 싸우지만 결국은요, 이 여자와 아이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13장에는, 13장은 저기 용과 그 하수인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웃기는 이야기더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용이 그 하수인들을 데리고 하는 짓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사역을 아주 흉내내고 있는, 지도 폼 잡고 뭐 그러고 있는 거하고 아주 흡사한 장면이 있어서 좀 웃음이 나온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14장에 가면 14만 4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뒤편에요, 추수하는 얘기가 나오죠. 정말 신실한 성도는 추수해서 알곡 추수를 해서 곡간에 넣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혹은 대적했던 무리들은 포도 추수하듯이, 포도 추수하듯이 걷어가지고 포도주 틀에 넣어갖고 지근지근 밟습니다. 우리나라 포도 추수하고는 모양새가 전혀 다르다고 그랬죠. 우리는 추수해가지고 그냥 통째로 잘 닦고 보관해가지고 배달을 합니다만은 저쪽 추수는요, 따가 그대로 틀에 넣어가지고 지근지근 밟습니다. 밟으면 포도즙이 나오죠. 포도즙이 나와서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지난주에 계속하신 분은 안만 읽어도 안 보이는데요. 그 포도즙이 나와서 커다란 호수를 이룹니다. 어느 정도 크기의 호수죠? 높이는 말굴레니까 2m까지는 안 가고 한 1m 정도 넘어갈게요. 깊이가 1m는 정도 될 정도의 깊은 호수가 생겼는데 그 호수의 길이가 1600 스타디온이라고 했죠? 이게 이제 환산시켜보면 그 이스라엘의 전국 남북의 길이만큼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추수를 해가지고 거기서 접을 짰는데 그 접이 이스라엘 전체 땅 넓이에 해당될 만한 깊은 호수가 되었더라. 훗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대적했던 무리들이 끔찍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들이 뭘 생각하란 얘기죠? 심판이 시행되는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이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을 누리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최후 심판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그 심판 그 한다 그러면서 도중에 그 얘기를 자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앞으로 심판에 관한 이야기에 주목해가지고 막 계시록 읽어보니까 겁나더라 뭐 어쩌더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주일학교 때 부른 노래들이 참 좋은 거 많습니다. 심판이 나에겐 없네. 그거 부르고 나 큰 아이들이 하나님 무섭다고 한 날이 참 많은 거 보면 좀 뜻밖이긴 합니다만 뭐 아이들 막 그런 게 아니고 어른들이 계시록 무서워서 못 읽겠다고 그러대요. 그거 똑똑히 이상한 겁니다.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움에 떨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신다라는 이야기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2절로 갑니다. 15장 2절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주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하 생략합니다. 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중복입니다만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죠. 사람은요, 그와 잘해준 거 열 가지는 다 잊어먹고요. 한번 잘못한 거는 야무지게 기억을 합니다. 이게 원만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장애가 되기도 하는데 계시록을 대할 때도 우리는요, 기억해야 될 장면은 놓쳐버리고 기억 안 해야 될 장면들은 기억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계시록에 뭐 이상한 무리들이 나와서 재앙을 부른다 뭐 이런다 이런 것은 잘못 기억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대목은요 여기 2, 3, 4절에 나와 있는 이 모습 있죠.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2, 3, 4절에 만약에 제목을 붙인다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노래를 불러요. 이게 무슨 노래일까요? 예? 이게 승리의 개성가 뭐 그래도 좋습니다. 승리자들이 부르는 이게 하늘의 찬양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닥쳐오는 현실적으로 본다면 현실적으로는요 이 닥쳐오는 환란과 핍박이 대단합니다만 이걸 이겨낸 성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부를 노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지만 이 현실 너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기억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장차 우리가 부를 노래는 이 노래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런 원리를 좀 잘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아이를 가르칠 때요. 아이들 들어보면 이게 그가 뭐가 되겠나 싶어도요 늘 볼 때는 현실보다는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얼마나 훌륭한 모습으로 성장할 것인지를 바라보면서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맞고 특별히 저는 그 부부간에 이런 이야기들 좀 늘 강조하고 싶고 좀 그랬으면 싶어요. 부부 사이에 가장 소중하게 얘기할 게 뭐죠? 뭐 신랑 같으면 돈 벌어오는 게 제일 소중하죠? 돈 벌어오는 게 제일 소중하다고 여기면 어느 날 이제 막 직장에서 벗겨나고 돈 못 벌고 이러면요? 같은 애들이야 어떻게? 직장에서 잘리고 가정에서 잘리고요? 그 IMF 어려울 때 이혼한 가정들이 참 많다는 거는 우리가 그 전에 그 가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허약한 관계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냥 막 장한사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남편이 소중한 건 뭐 때문이죠? 제가 가끔 웃어. 예? 아니요, 집에 가서 꼭 좀 생각하세요.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거 난 기억하셔요. 뭐,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언젠가 부부 싸우면서 했던 이야기 한번 했잖아요. 툭다 그리고 싸우다가. 싸우면서도, 아, 이거 그만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만해야 돼요? 내가 싸울 사람이 아닌데, 이거 뭐, 어쩌다가 일은 사소한 일로 싸우잖아요. 그러다가 정리해야 되는데 뭔 방법 없냐 하다가 톡닥거리다가 잠시 스톱. 그래서 제가 물었던 게 당신 본 적 어디고 하고 물었거든요. 그래도 우리 집안에 뭐라 그랬냐면 포항시 덕산동 236번지 이랬거든요. 네 번 적입니다. 우리 집안 본 적 저 압니다. 대구시 북군 노원동 1645번지거든요. 집안 본 적을 제가 왜 알까요? 그 자리에서 태어나서 연애하고 시집 올 때까지 그 자리고 아직도 그 자리거든요. 그 번지 제가 왜 할까요? 아, 연애 편지 쓸 때 많이 썼기 때문에. 나중에 장모님한테 용돈 송금할 때도 우측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번지 다 압니다. 잘 압니다. 나이 마클라. 그래가 당신 본 적 어디야 하는데, 내 본 적도 되는데, 내가 뭐 할 말도 뭐 있습니까? 자기 본 적 버리고, 응? 내 집을 자기 집이라고 여기고 사는데, 뭐 이런 거 하고 사오겠냐면, 그만둡시다. 그래, 그, 끝난 게입니다. 끝나놓고도 생각하니까 제가 하도 우스운 거예요. 우스기다가, 재밌기다가, 잘했다. 그래, 그 이튿날 학교 가가지고 또 입학에 자랑을 했죠. 야, 어제 싸우다가 했잖아. 이래 됐다. 이랬더니, 후배 한 녀석이 자기도 집에 가 그날 저녁에 부인한테 물어본 겁니다. 당신 본 적 어디고? 이랬더니, 친정 본 적이 나와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 안 싸우면서 더 싸웠대요. 그래, 그 이튿날 학교 가 뭐라 하나 하면, 에이, 형님 때문에 변했습니다. 왜? 하니까, 그래 됐다는 거예요. 야, 아무나 그래 따라하는 게 아니다. 내가 본 적을 물을 때는 우리 집 사람이 내 본 적 이야기 할 거라고 내가 알고 물은 거다, 임마. 아무거나 따라하는 게 아니다. 그래, 부부 사이에서도 어느 것이 중요하냐를 늘 염두에 두면 싸우는 일은 사실은 좀 사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이야기해야 될 것은 배도가 그 말을 했나요?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자. 부부는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갈 자라고 말했는 이거 기억하면서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야 현실적으로 자잘부레한 일로 토닥거리는 일을 좀 적습니다. 여러분 뭐 어디 뭐 대단한 이념 갖고 싸워요? 최근에 싸운 데 있거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대단한 신앙 문제하고 싸운 것도 아니고요. 국가 민족과 무슨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싸우지는 않아요. 자, 그 쓸데없는 이야기고, 자반 성도들이 이런 찬양을 머릿속에 그리며,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찬양을 부를 것이다. 승리하고서. 그러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좀 이겨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3, 4절을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노래가 정말 그렇게 감격스러운 노래라고 여겨져요? 4절 보세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뭐 이 가사가 이런 그렇게 감동 좀 됩니까? 모르긴 몰라도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 거니까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구체적인 상황이 안 나타나서 그런 거죠. 이 노래에 이 노래가 어떨 때 불려진 노래인지를 알면 감격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이 이 구절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출애굽하고 관계가 있죠. 출애굽하고 관계 있으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3, 4절이, 3, 4절이요, 자세히 보시면 3절 어딘가 보면 왜, 모세의 노래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노래가 어느 노래하고 흡사하냐면요. 홍해를 건너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닷가에서 부르던 노래하고 맥이 다 있습니다. 이 절을 유심히 다시 한번 보세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러죠. 이러면 유리바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찔리겠다, 째리겠다, 아니면 유리 깨지면 어떡해? 이 유리바다의 의미가 뭐겠어요? 투명하다는 뜻입니다. 유리바다 속에는 아무것도 감춰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불이 섞였거든요. 애굽에서 심판하실 때 불이 떨어지고 우박이 쏟아지고 불 섞인 우박이 쏟아지고 하는 그 장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재앙과 관련된 겁니다. 그 투명한 바다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이걸 뒤편에 보세요. 유리 바닷가에 서서 이건 뭐에 대한 뭘 연상시키느냐 하면 홍해 바닷가에 서서를 연상시키는 겁니다. 그 투명한 바다 속을 들여다보니까요. 뭐가 보여요? 아니 홍해 바다 속은 안 보였지만 이 사람들 눈에는 그 투명한 바다 속에는 보이는 게 있어요. 그 바다 속에 뭐가 있죠? 자기들을 추격해오던 그 애굽의 군대가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바다 속에서 뭐예요? 몰살을 당했잖아요. 홍해 바닷가에 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의 파묻적에 뭡니까? 묻혀버렸던 애굽의 군대를, 시체들이 나중에 뭐, 해안가에 밀려왔겠지만, 그 묻히는 걸 직접 목격하진 않았지만, 아니요, 뭐, 바다 속이 어떤 모습인지는 안 보였을지라도, 다 물에 잠겨서 징벌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홍해 바닷가에서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일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속이 원이 다 들여다 보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홍해 바닷가에서 노래 불렀던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감격을 누리며 이 노래를 부르게 되리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암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 옆으로 샜다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옵시다. 그 초대교회 때에 이 계시록이란 책들이 여러 권 있었거든요. 뭐 베드로 묵시록도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 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유독 요한계시록만이 성경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물론 후대에 또 다른 이런저런 논란들이 있었지만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받게 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요. 구약적인 배경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구약의 이미지를 따오거나 구약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 장면은 그 출애굽기에 나왔던 그 모세의 노래, 홍해 바닷가에서 노래 부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을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서 그 교훈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또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방식이 요한계시록이 하나의 말씀으로 인정받은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물론 거기에 나오는 그 언약궤에 관한 얘기도 사실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부분과 아주 중요한 연결이 되어 있죠. 2절 3절을 다시 한번 좀 봐봅시다. 그래서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거는 애굽의 군대를 집어삼켜버린 홍해에 빗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 사람들은요, 만약에 그 출애굽에 비교하면 어떤 사람들하고 관계가 있죠?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난 사람들, 아니면 또 다른 말로 하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걸어서 걷는 사람들, 이거하고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리 바닷가에 서서 가는 것은 그대로 홍해 가에 서서가 될 테고, 하나님의 금고를 가지고, 나중에 이거 여러분 출애굽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혹 기억나세요? 소고를 가지고 바닷가에서 소고 치며 노래를 불렀거든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이건 뭐 바로 되어 있네요. 어린 양의 노래. 그러면 이 노래를 제목을 불러 붙였네. 모세의 노래라고도 하고 어린 양의 노래라고 했는데 출애굽기에는 모세의 노래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노래가 언제 나오는 거니까 마지막 재앙 다음에요. 아까 1절에서 마지막 재앙이 곧 떨어진다고 했는데 이들이 부를 노래는 마지막 재앙 다음에 부를 노래입니다. 홍해가에서 불렀던 그 노래도요. 마지막 심판 다음에 불렀던 노래죠. 그래서 그 훗날 이 땅에 이루어질 최후 심판의 모습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건을 사건에 빗대어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가에서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지 상상이 돼야 됩니다. 그 감격이 상상이 되면 그것보다가 더한 감격으로 우리가 마지막 찬송을 부를 날이 있을 거라는 게 이 찬송에 지니고 있는 의미죠. 홍해를 걷는 사람들께도 뭐 무덤덤하고 아무렇지 않다면 이 노래 실컷 이야기해도 별로 감동이 안 오는 겁니다. 뭐 체험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이제 나중에 출애굽기 15장에 그 모세 노래가 있거든요. 모세 노래가 있는데 그 모세 노래와 여기 어린 양의 노래, 이건 아주 짧지만 비교를 꼭 한번 해보세요. 차이점이 뭐냐고 내가 물었거든요. 어떤 친구가 모세의 노래는 길고요, 어린 양의 노래는 짧아요, 이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농담으로 해버리면 됩니다. 근데 모세의 노래는 그 저기 15장입니다.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던져버린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대목입니다. 근데 여기에 와보면요, 그 원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없고 오로지 뭐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밖에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이런 환란을 이렇게 통과했다는 얘기조차 안 합니다. 오직 전능하시고 의롭고 참되시고 영원하신 주님을 경배하는 내용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진정한 찬양의 의미가 뭔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원래 찬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이럴 수도 있죠.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찬양은 하나님 자신을 찬양하는 것만이 진정한 찬양일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기도 하지만 간접적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간접 찬양으로 생각하면 좋겠다. 그런 찬송들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그 나의 사랑하는 책 그거 부를 때마다 좀 저하고는 좀 안 맞아요. 뭐가 안 맞겠습니까?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난 그런 적이 전혀 없거든요. 우리 농대입니다. 교회를 잘 안 다니셨거든요. 적어도 내가 결혼하고 난 이후에 제 발로 교회를 다니신 거는 결혼하고 난 이후에 우리 엄표가 태어나고 그 엄표를 보다가 우리 어머니가 쓰러지셨거든요. 무릎에 힘이 없어가지고요. 아, 내가 손자 본다고 이러다가 잘못하고 손자 크게 다칠 우려가 있겠구나. 고쳐야 된다. 병원엔 잘 안 되고 어느 권사님이 기도해가지고요. 참 묘하게 그 권사님이 안수 한 번으로 무릎을 고쳐버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 입으로 제 발로 교회를 나가시거든요. 근데 뭐 여전히 농땡이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찬송가가 제가 내게 전혀 안 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찬송들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진짜 찬양의 의미는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것이 찬송가의 목적이고 목적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준비 찬송이라든가 그 다음에 잠이 오면 찬송가 불러가지고 정신 좀 차리고. 그거는 어떻게 본다면 잠을 깨기 위해서 찬송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렇고 나쁘다고 말해야 되지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지 그건 좀 곤란하지만 그런 생각은 같이 가지고 좀 있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찬송가를 들으다 보면 도저히 이건 찬송가가 아니다 라고 할 만한 것들이 도로 있다는 점도 여러분 기억하셔요.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부르지 말아야 할 찬송, 그 다음에 가사를 좀 고쳐 불러야 할 찬송 이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건 절대 찬송가가 아니니까 부르지 마세요. 그리고 찬송가에 전부 X해가지고 표시해 놓으세요. 이랬는데 얼마 후에 어느 구역에서 특송을 하는데 그걸 나와갖다 했네. 내가 들었습니다. 어? 저 찬송 부르면 안 되는데. 그랬는데 또 그분은 나와가 예상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못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가만있어 봐라. 어느 찬송이죠? 예?
옛날에 정년을 정년 그 은행 사용합니다. 그런 걸 아시나요?
그래요?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그 다음 뭐였다? 이 나라 여명이 왔다.
잘 안 부르니까.
그 가사 유심히 안 보셔. 이 찬송을 왜 들어봤는지. 더군다나 계명성 그러면 성경에서는요 사탄을 상징하는 듯한 의미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 빼고 뭐 왜 들어왔는지 모르는 이상한 찬송 하나 들어있긴 들어와있어. 근데 이제 뭐 걱정합시다. 그래서 찬송가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어야 하지 의미도 뜻도 없이 함부로 불려지는 거 이런 것 좀 곤란하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정말 아름다운 곡인데요 의미를 몰라서 제가 오랫동안 사람들 지휘하면서도요 정말 아름다운 곡인데도 불러보지 못한 곡이 있습니다. 아무리 알려고 해도 가사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혹시 들은 적 있나 한번 보세요. 은혜로운 곳은 길리안 맘상처 보치네. 은혜로운 곳은 이게 저 솔로가 독창을 착 해나가는데 뒤에 합창이 멋지게 따라 붙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근데 은혜로운 곳은 길리앗이라고 했는데 길리앗이 어디고 뭐야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어요. 차라리 갈보리 그랬어요. 제가 아무 소리 안하고 그거 쓰겠는데요. 여러 사람에게 물었고 다 뒤졌는데도 답은 안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곡이 좋은 곡이라고 어느 분이 나오셔서 독창을 여러 번 했거든요. 내가 말은 안 했습니다만은 뜻도 모르고 왜 그런지도 모르고 부르면 어떡해 그런 느낌도 제가 참 많아요. 제가 옛날에 봤던 그 명성가곡집에 보면요 성가곡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어느 지휘자가 그걸 예배시간에 부릅니다. 예수님 어렸을 적에 뜰 앞에 꽃밭 가꾸사 장미꽃 뭐 심었네 이런 겁니다. 가사가 내려가면요 그 장미꽃 가시를 가지고 나중에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웠네 뭐 가사가 그렇습니다. 근데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 가사가 어디서 나온지를 알 수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노래는 뭐 이런 노래가 있어 그리고 흥얼거리면서 잠깐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이나 교회에서 부를 곡은 아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어떤 지휘자가 그걸 예배 시간에 썼습니다.
그게 천주교에서 많이 성가곡이 나오잖아요.
아니요. 아 참 천주교에 나올 수 있겠네요. 네. 나중에 제가 알았습니다. 네.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게 외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외경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걸 곡으로 붙인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그 곡을 썼을 가능성은 아주 낮네요. 예, 천주교용 성가곡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용도 모르면서 그걸 예배 시간에 그걸 부르고 앉아 있으니 찬송하는 사람들도 정신 좀 차려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해 가면서 부르고 성경 읽는 것도 좀 생각해 가면서 읽고 이러면 참 은혜가 될 것도 있고요. 그러면 아 이건 아니네 해서 짤 것도 있고 그런 겁니다. 좀 그렇게 하시라고 했었던 얘기입니다. 이 노래가 모세의 노래면 모세의 노래고 어린 양의 노래면 어린 양의 노래지 왜 모세의 노래라고도 하면서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모세의 노래라면 조금 풀이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모세를 찬송하는 노래? 택도 없는 소리죠? 모세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노래. 너무 길다. 짧게. 모세가 지은 노래 혹은 모세가 부른 노래. 이런 거잖아요. 물론 내용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받은 그런 건데 그걸 이제 줄일 때는 간단하게 하면 모세가 지은 노래 혹은 모세가 백성들을 인도하여 부른 노래 뭐 이러면 모세의 노래라는 의미가 되죠. 그럼 어린 양의 노래는 뭐예요? 어린 양이 지은 노래? 아니요. 어린 양이 부른 노래? 아니요. 어린 양이 부른 거 아니에요. 어린 양을 경배하는 노래요? 여기 경배 대상은 전부 하나님이지 어린 양은 아닌 것 같은데. 나이선 다시 어린 양 때문에 부르게 된 노래. 그럼요. 어린 양 때문에 부를 수 있게 된 노래란 뜻에서 이게 어린 양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왜 찬양을 부르게 될 수 있죠? 부르게 됐죠? 입이 있으니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됐다라는 전제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들이 전부요 어린 양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는요. 그럼 찬양 부를 수 있다는 거 감사해야죠. 특별히 나이사 모양으로 암만 불러도 목 안 쉬는 목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요? 아, 쉰다고요? 저는 저 마음 먹고 세 곡만 부르면 쉬어버려서 대장 못 부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모모 씨는요 하루 종일 불러도 끄떡 없더라. 얼마나 부르는지 몰라요. 그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아니 그게 목 안 쉬는 거는 고사하고 부를 수 있다는 데 대한 감격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어린 양의 희생 때문에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찬양을요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좀 넘어갑시다. 5절이요.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지향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기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상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지향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합니다. 여러분 그 영화 중에 레이더스 타는 거 아세요? 혹시 보셨어요? 영화 제목이 레이더스 이래 되는데 아씨 무슨 제목이 저 모양이야. 그거 우리말로 써놔보면 참 잘 모릅니다. 근데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이렇습니다. 레이더스 즈는 복수형이다 되고요. 그러면 제목은 레이다. 우리식으로 합시다. 레이다입니다. 레이다가 뭐예요? 레이다가 뭐죠? 감지하는 거? 뭐 비행기 날아오거나 적군 날아오는 거 뒤지는 거죠? 그래서 그 레이다를 사전 찾아보면 추적자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더가 우리말로 굳이 번역한다면 추적자가 되는데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한다면 잃어버린 성괴를 찾았어 이렇게 말하면 그 제목이 제대로 붙은 제대로 번역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영화가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괴 법괴 그 사라져버린 그 법괴를 찾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 마지막에 찾아보면 뭐 법괴를 발견해가 열어봤더니 뭐 끝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물론 그 뭐라 그럴까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저 성경에 좀 아시거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성전 안에 있던 그 언약궤 어디가 있죠 지금? 어디가 있어요? 답 모릅니다.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고 그럴 때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어딘가에 숨겨 놓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성벽 저 아래쪽 어디인가 묻혀 있을 것이다 해서 발굴하자라는 사람들과 발굴하면 안 된다 이래서 뭐 시끌벅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 법궤는 더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을 다시 세우하던 그 유대인들에게 그 법궤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의미거든요. 그 법궤가 어디 있으며 또 사라져버린 성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요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니까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세우기를 소원하고 되찾기를 원했던 그 성막이요 성전이 하늘에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감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참된 성전은 하늘에 있다. 이 감격이거든요. 저는 우리가 교회 현실을 바라보면 참 가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교인들이 멋지게 살고 이 땅에서 아름다운 그 성도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고 이래야 될 텐데 교회가 이 모양일까 싶어서 고민할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진짜 아름다운 성전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지만 우리의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이 땅에 이것이 세워지는 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막 좀 아픈 일도 있을 수 있느니 하고 그렇게 위로를 조금 받아야 합니다. 잘 기억을 해두세요.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있더라. 기억해 두세요. 저 뒤에 가면요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대접을 지닌 일곱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다고 말하거든요. 성전에서 나왔다는 것은 최후 심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일곱 재앙이 거치기까지는 성전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는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거 다 끝날 때까지는 성전에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시면 예? 이제 세계라든가 예? 어떤 그 기도의 능력이라든가
예? 그런 게 소용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무도 거기에 못 들어간다는 건요. 계획을 변경하거나 중지를 시키거나 이럴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일단 심판이 시작이 되면 아무도 말릴 수 없습니다. 방금 나이선님 뭐도 소용없다고 그랬어요? 기도도 소용없다고요? 아무로 그런 말을 돼요?
이미 심판이 해버리면 예?
가은이 좀 크긴 큰데 그래도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일단 시작이 되면요 성전에 아무도 못 들어가더라 하는 얘기는 기도도 뭐도 이제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기회 있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그 노아의 방주가요. 방주 문을 누가 닫았죠? 하나님 닫았어요? 하나님 닫았으면 여는 것도요? 닫아 놓으시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닫아 넣어버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요. 열 자가 없더라. 그래서 비가 쏟아지는 걸 보고 사람들이 뛰어 올라와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두들겼겠지만 안 열리는 겁니다. 비슷한 얘기가 예수님 비유에도 나오죠. 그 뭡니까? 기름 사러 갔던 여자들. 기름사가 쫓아와가지고 문 열어달라 그러니까 네, 그게 나오는가?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매 있으랴. 그 일단 문 닫히면 방법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는 그 재앙들이요 속도가 좀 느렸는데 다음 주 보시겠지만 16장에는요 재앙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게 뭐 말리고 사정하고 할 겹도 없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진행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7절에 우리가 하나 기억을 해야 할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이 복을 받아 누리고 살지 하나님을 대척하고 귀신 섬기는 나라가 복받는 법이 없다. 그랬더니 누가야 대통령 한 얘기가 뭐냐면 일본은요. 일본은 왜 귀신 구디 아닐까요? 일본은 예수님 사람이 아주 좋습니다. 잘 살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여기 혹시 뭐라고 답변할 말 있어요? 아, 좀 더 두고 봐야 된대요. 좀 더 두고 보면 요새 영화 모양으로 저 일본이 바다 속으로 퐁당하면 최근에 나온 게 일본 열도 침몰하다 이랬었는데 일본 사람들한테는 정신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하나 기억하실거든요. 일본이 요즘 잘 나가고 있죠. 한국 역사와 일본 역사를 비교 한번 해보세요. 뭐 몇 년 정도 됐을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긴긴 세월 동안 일본이 그렇게 잘 나간 적이요. 최근 6.25 전쟁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기껏해야 아마 한 50년 될까요? 요거 뿐입니다. 그 이전 과거는요. 잘 이 한반도 우리나라에 있던 신라백제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심지어 일본 그저 왕실의 조상은 더듬 올라가면 백제의 유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늘 지내왔습니다. 이제 잠시 좀 빛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 같아서 좀 더 두고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긴긴 역사를 전체를 훑어서 이렇게 보면 잠시 잘 나갈 수도 있지만 그건 정말 잠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라는 거는 현실만 보는 게 아니고 긴긴 역사를 쭉 훑어서 볼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세세에 계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비록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또 혹은 뭐 용이나 그 하수인들이 설치고 이래서 돼가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게 최후의 승리도 아닐 뿐더러 계속되는 것도 아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세세토록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이 어려움도 잠시요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가 있을 것임을 알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얘기죠. 이 얘기를 하면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뭐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고 나섰지만 사실 힘든 일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뭐 낙심하고 지쳐가지고 아마 낙심하고 있었던 모양이죠. 근데 이제 그 부인이 상복을 입고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갑자기 놀래가지고요. 아니 누가 죽었어? 이랬더니 부인 답이요. 예?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루터 깜짝 놀라가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니 그 무슨 소리냐고 고함도 되니까 부인이 한 얘기가요.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으면 당신이 왜 그 낙심해가 그러고 있습니까? 그 말을 듣고 루터가 정신을 바짝 차렸단 얘기예요. 저는 아무리 낙심하고 희망이 절벽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오늘 그렇게 낙심할 수 없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세세에 계신 분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하면서 힘내라는 뜻입니다. 근데 뭐 신건 질문이지만 해봅시다. 8절에 보니까 성전에 연기가 찼다 그러잖아요. 불났나? 연기가 찼지? 아, 맞아. 하나님 불 잘 냈어. 근데 그 신의 산에 불 냈을 때 연기 났단 말은 없는데 어디서 또 연기 냈죠? 모세를 부를 때는 연기가 안 났는데 나중에 십계명 주고 뭐 할 때는 연기 안 났어요. 지네산 전체가 그냥 캄캄한 구름에 뒤덮이고 했으니까. 근데 그래 말하면 정답 아닌데. 다시. 네?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성막을 완전히 구름으로 덮었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로서 그 구름이 임한 경우처럼요. 성전 안에 그 연기가 가득 찼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런 모습으로 성도를 가르쳐 줬던 거죠.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앞에요.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는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요.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대요. 이것은 말 보름 복장인데. 맑고 빛난 세마포 옷에 가슴에 금띠. 예? 제사장 좋습니다. 한 80점짜리 답은 될 것 같아요. 100점은 안 돼요. 예? 예수님 복장하고 닮았어요. 이게 저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 등장하시는데 예수님 복장이 딱 이렇게 생겨있어요. 천사들이 왜 예수님 복장을 했을까? 뭐 역할이 같다고 보거나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복장 이야기가 별로 그렇게 실감이 안 나는 시대입니다. 뭐 애들 복장이나 어른 복장이나 그러면 아 옷 엄마 입고 나가기 여사고 그죠? 복장이 지금 뒤죽박죽이 된 시대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파마를 늘 안 했는데요. 어느 날 파마를 해가지고 그래 왔더라고요. 그래 왜 그랬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복장 자유화가 되고 선생님이 조그마하니까요. 하더라고 같이 가는데 누가 뒤에서 야 하더랍니다. 사실 유튜리 선생님을 보고 야 뭐 생머리 해가지고 아도 같이 하고 우리 땡기면요. 똑같지만요. 그래 할 수 없이 티낸다고 낸 게 파마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런 복장 가지고 이게 전혀 분간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옛날에는요 복장이 곧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겁니다. 쌍놈이 갓 쓰고 다니면요? 예? 쌍놈이 갓 쓰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 좋습니다. 오래 급도 없이. 그러면 양반은요? 굶어 죽어도 갓은 사야 됩니다. 그 갓 가지고 돈 번 사람 누구예요? 그 갑자기 가면 안 된다. 그 값을, 그 값 때문에 전국에 매점 매석을 해가지고 돈 번 사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허생전에요. 허생전에 허생이가 돈 빌려가지고 1만 냥을 빌려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매점 매석 하는 방법으로 돈을 봅니다. 처음에 매점 매석 한 게 제주도 말총을요. 몽땅 사버리는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요? 양반들이요. 가뒀으면 하루도 못 사는 게 양반인데 값이 없으니까. 그래서 값이 천정 부지로 뛸 때에 허생이가 그래서 돈을 번 이야기가 허생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대에는 복장만 딱 보면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고 계급이 뭐고 신분이 뭐고 다 드러나는 사회인데 그걸 감안해서 여기에 이 천사들의 복장이 예수님의 복장과 흡사하다는 걸 기억하고 이 천사들이 하는 역할이 곧 예수님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서 조금 특이한 것은 그 네 생물에 대한 얘기가 7절에 다시 등장합니다. 네 생물 중 하나가 그랬는데요. 여러분, 다만, 우리가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이거 다 기억하기는 참 어려운데, 이 네 생물이 오랜만에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언제 나왔었는지 기억하세요? 처음에, 맞습니다. 계시록 처음에 나왔다가, 한동안 얘기 전혀 없었어요. 근데 여기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4장에 처음 나옵니다. 4장에 네 생물이 등장했는데, 이 네 생물이 역할이 뭐예요? 4장에서 보면,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시중을 드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 안 하셔도 이 네 생물들을 통해서 재앙을내리도록명령을하기도하고하나님을찬양하기도하고이러거든요그렇게본다면하나님의대리역할을거의하는듯합니다그러니까이내생물이등장한다는것은곧하나님의등장이고요이들이있는곳에곧하나님이계시다라는증거이기도합니다그래서계시는하나님으로말미암았던계시가여기와서이생물이등장한다는것은마지막재앙을통해서하나님께서마무리하신다라는의미입니다그래서재앙의시작도하나님이고요마무리도하나님으로말미암아서마무리하는거다하나님께서이모든것을주관하고계시다면하나님을믿는성도들은재앙을두려워할필요도없다라는의미가이안에깔려있는셈이죠여기까지가재앙일곱번째재앙이내리는뭐라고할까요중간이야기굉장히길게들어왔습니다몇장부터몇장까지들어왔죠10장에서15장까지왜재앙과재앙사이에이긴긴얘기를넣어놨겠느냐성도들에게성도들이관심을가지고읽어야할이야기는이중간에든이야기예요힘들고어렵지만성도들은승리하고이런찬양을부를때가온다는것을그리고그일을위해서하나님께서이런이런노력을하고있다라는걸보여주고또그걸방해하기위해서용과그하수인들이이런일을하고있다는걸보여주는겁니다사실거기에핵심이있어요그렇게해서뜸을뜸을들인겁니다여섯번째재앙이제마지막이다그러면서여섯반반의반반의반하고또반의반이러면서지금10장부터15장까지왔습니다16장이에요그러니까5장6장에걸쳐가지고뜸을들였으니까재앙이야기는얼마나나올까요16장한장을딸라락끝내버립니다3시간에끝나버려요그런다음에이제그다음이야기는또다른얘기로넘어가죠그래서뭐늘말씀드립니다만은계시록의핵심은재앙이야기가아니고재앙얘기는그러니까몇장쯤나오더라6 8 9 16몇장밖에안됩니다계시록전체이야기중에서몇장밖에안되는이부분이우리는그계시록의핵심이라고잘못알고또두렵니어떠니그러는데그것이아니라는점기억하시고요어떤분들이계시록에이런저런구절을뽑아가지고여러분들에게들고옵니다어느구절을뽑아왔는지를보고서여기사람들이사이비나못된인간들인지아니면제대로된하나님의사자인지를꼭분간하시기바랍니다여러분주로어떤구절들고오죠어떤구절이요징계하고심판하고하는이런구절들고온사람들거의사이비라고보시면됩니다그런데그런구절아닌하나님께서우리에게성도들을위로하기위해서주시는구절들이참많습니다여러분들이그런구절에주목할수있기를바랍니다그래서마지막재앙에대한뜸들이기는15장에서끝났습니다16장마지막재앙언급하고요그다음그하나님께서이루신새로운새나라에대한언급으로이야기가넘어갑니다추석지나고봅시다기도합시다